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대화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0일 만에 공개 석상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김영관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비롯한 주요 뉴스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네, 방금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셨는데요. 현재 남북관계가 기로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고위급 인사를 서울에 보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직후에 서해에서 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고 또 이어서 10일에는 대북 전단용 풍선에 총격을 가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복잡 미묘하고요. 강원 양면 흐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이 그 인천 아시안게임 그 폐막식에 그 황병서를 비롯한 고위급 인사 3명을 보내서 남북 고위급 접촉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굉장히 그 화해의 무드로 돌아섰는데요. 그로부터 사흘 뒤에 북한의 경비정이 서해에서 북방 한계선을 진입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북한이 그 대북 전단용 풍선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북 그 대화 화해 분위기가 계속될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를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13일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남북이 합의한 고위급 접촉은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5.24 제재 조치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박 대통령이 5.24 조치를 대화로 푼다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그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박 대통령이 언급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처음인데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뤄지면 북한이 원하는 5.24 조치 해제와 한국이 원하는 이산가족의 성봉, 또 경제협력 등 모든 문제를 이 회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일부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바뀐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명확한 설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다라고 말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박 대통령은 17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서도 이런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최근 북한의 대남 공세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 또 북한 정부가 이중적인 면에서 벗어나서 진정성을 갖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5.24 조치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뭐 일부에서는 5.24 조치가, 일부 청취자들은 5.24 조치가 뭔가 뭐 이렇게 또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뭔지 좀 설명을 하고 다음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네, 5.24 조치란 것은 그 말 그대로요. 2010년 5월 24일 날 취했다고 해서 5.24 조치인데요. 5.24 조치는 아시다시피 그 한국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서 취한 대북 제재 조치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그해 3월 서해 백령도 근처에서 잠수함을 이용해 한국의 군함이죠. 천안함을 공격해서 한국의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제협력과 인적교류를 중단했는데요. 이게 바로 5.24 조치고요. 참고로 한국은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북한의 사과 또 재발 방지 이런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남북 군사 당국자 접촉이었습니다.
회담 분위기는 서로 남북이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매우 진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남북 군사 당국자 접촉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열렸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런 회담이 열리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잠깐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7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를 지키던 그 한국 해연이 이에 대응해서 서로 그 뭐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서로 그 경고 사격이 총격을 주고받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건 직후에 북한이 이 서해 남북 함정 간 사격이 일어난 데 대해 긴급 접촉을 개최할 것을 제의해서 열렸는데요.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선 내 한국 함정의 진입 금지와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또 언론을 포함한 비방 중상 증지 등을 요구했고요.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준수할 것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특성상 대북전단 살포와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는데요. 참고로 그 남북군사회담이 열린 것은 3년 8개월 만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 북측 대표로 나온 이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그 비극적인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한 배후 인물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인물을 상대로 대화를 해야 하느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철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지난 2010년에 천안함 폭침 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농협의 전산망 공격 등 이른바 대남 도발을 기획한 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상 북한 군부에서 아주 강경한 인물로 꼽히고 있으면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직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군부의 실세 중에 한 명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미한 연합 키 리졸브 훈련 직전인 지난 3월에는 미국과 한국의 핵무기 위협을 거론하면서 다종화된 우리식의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칠 것이다. 또 뭐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 번지게 돼 있다라고 한국에 대해 위협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남북회담 전문가로도 이 김영철은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열렸던 5차례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를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당초에는 북한이 한국 청와대의 김관진 안보실장과 단독으로 만나자고 제의를 했다면서요?
네, 이것이 상당히 그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네.
그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요. 북한은 지난 7일 그 황병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한국의 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에 전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전통문에서 서해안 그 함정 간 총포사격과 관련해 긴급 단독 접촉을 제의하자 이렇게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북한에서는 그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병서 대신 김영철 그 정찰총국장이 나왔고요. 한국에서는 이에 대응해서 류재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단독 접촉이면 다 처음부터 황병서와 김관진 실장이 만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일종의 그 대표를 두고서 장난을 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고요. 과거에도 그런 그 사례가 있는데요. 북한이 아마 2003년으로 지난해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국의 그 통일부 장관이죠. 6.1제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상대역으로 그 김양건 대남비서가 아니라 그보다 격이 낮은 내각 참사를 내세웠다가 회담이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같은 그 시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격이 안 맞는다 이래서 참 서로 그 설전이 있었는데 북한이 그런데 16일 판문점 군사 당국자 간 접촉과 관련해서 이른바 공개 보도를 했고요. 또 한국이 이를 반박해서 양측 간에 지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진실은 뭡니까?
예, 남북 군사당국이 각각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진실이 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각 측의 주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군사당국자 접촉의 대상자 문제인데요. 앞서 이 최홍기 기자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명시했지만 남측이 국방부 정책실장을 대신 보내겠다고 역제의했고 북측이 이를 수용했다라는 게 북한 측 주장입니다.
네.
하지만 남한은 북측이 황병서 명의로 김관진 실장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제안을 했고 실제로 접촉 대상은 두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지난 16일에 북측 공개 보도 이후에 김영철이 특사로 나올 것이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의 판문점 접촉을 제안했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다른 것이고요. 회담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린데요. 북한은 공개 제의했지만 한국이 비공개를 주장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초 남북 접촉을 제안할 당시에도 비공개 암시 내용이었고 회담 전 남북이 비공개에 합의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회담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이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북측에서는 서해 예민한 수역을 넘지 않는 문제 또 고의적 적대 행위가 아니면 먼저 공격하지 않기 등의 얘기를 했고 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교전 수칙 수정 대화 접촉을 통한 문제 해결 등을 얘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북한 측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 경비 개선 내에 남측 함정의 진입 금지만을 요구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비공개 회담의 전후 과정을 밝힌 그 의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크게 그 두 가지로 그 평양의 의도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 남한 내 그러니까 한국 사회 내 그 갈등을 유발하고요. 또 하나는 그 향후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의 이번 발표를 보면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대화를 남한하고 하려고 했는데 한국이 여기 대해서 거부했다 이런 그 주장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럴 걸 통해서 한국 내 남남 갈등을 유발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그 남북 2차 고위급 회담이 그 예정돼 있는데요. 이 회담에서 보다 유리한 거지.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보다 유리한 거지로 확보하려는 그 의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측 동료는 북한이 진정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으면 이런 일종의 꼼수나 장난을 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정도를 걷는 진지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남북군사 당국자 접촉이 어쨌든 다시 이루어진 것이 7년 만인데요. 여기에서 이 천안함 공격, 북방 한계선 침범, 또 나아가서 그 대북 전단에 대한 북한의 총격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뭐 됐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예.
이 문제는 어떻게 어느 정도나 얘기가 나왔을까요?
예, 한국 당국은 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의제들이 테이블에 올라왔다라고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간단하게 군사 당국자 접촉에서 최근에 발생한 해상 또 육지에서의 충돌 상황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들이 집중 논의됐다라고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또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한 측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그 전단 문제인데 전단 살포는 이 정부 차원의 전단 살포는 뭐 여러 해 전에 이미 중단이 된 것 아닙니까?
중단됐습니다. 뭐 참고로 뭐 간단히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남한과 북한은 뭐 6.25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난 20년 이상 그 정부 차원에서 그 상당히 많은 그 전단, 즉 삐라를 서로 뿌려왔는데요. 그 지난 그 2000년이죠. 그 김대중 한국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그 1차 정상회담을 하면서 서로 이런 전단을 비롯한 상호 비방 중상은 하지 말자 이런 합의를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그 정부 간의 그 전단 삐라 살포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2003년 4년 이때를 기점으로 그 주로 그 탈북자들이 중심이 된 그 민간 단체들이 그 전단을 뿌려왔는데요. 그 이것은 그 한국 정부로서는 이걸 막을 어떤 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단 살포가 그 민간 차원에선 계속된 겁니다.
네, 북한이 전단에 총을 쏘면서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네,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핵심은 역시 북한의 체제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폐쇄 그리고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강요하는 그런 선전을 통해서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네.
이 전단을 통해 진실이 알려질 경우 주민들의 의식이 깨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민 몇 명만 전단을 접해도 입소문을 통해서 전국으로 퍼질 수 있고 특히 전단들이 대부분 군사지역에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 병사들의 의식에도 지극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곳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네.
여담입니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남북한이 합의한 상호 비방금지에 대한 모호함을 또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네.
남한은 자유롭게 이렇게 국민들이 앞서 최 기자가 언급했습니다만은 뭐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대북 풍선 전단을 날리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강제로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자유민주 사회고 반면 북한은 철저하게 폐쇄된 사회로 외부 소식을 접하기만 해도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중범죄로 처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상호 비방 금지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모순이 있지 않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물론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가운데는 앞서 얘기가 나왔듯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가 된 전단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전단 그러니까 삐라를 직접 보시면요, 대개 그 크기는 그 손바닥만한 크기인데요. 그 비에 젖지 말라고 비닐, 그 일종의 그 필름지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 인쇄된 그런 내용이 많고요. 그 내용상으로 보면 크게 뭐 두 가지입니다. 아, 주로 그 김정일 위원장의 그 여자 관계를 포함한 가족사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의 경제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그 우상화, 그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여러 동상을 세우고 이런 우상화로 국가 경제가 힘들어졌다. 이런 주로 내용인데요. 사실 이런 내용은 한국이나 미국에는 다 알려진 일종의 상식화된 내용입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 북한이 이를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사적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삐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 있다면 그 북한이 그 정보를 개방하면 됩니다.
네.
북한 당국이 스스로 그 김정은, 김일성, 그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게 많고 그 궁금해하니까 앞장서서 그 사실 진실을 공개하면은 삐라를 뿌릴 필요 자체가 없어집니다. 북한이 진짜로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나만 보고 무슨 삐라를 뿌려라 말아라 이렇게 주장할 필요도 없고요. 전단용 풍선에다 총을 쏠 필요도 없다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 삐라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은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향이기보다는 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단체들, 또 종교 단체들,
네.
기독교 단체들이 적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며칠 날 삐라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좀 선전하는 단체들이 있는 반면에 조용하게 또 보내는 단체들 그리고 북한 정권을 굳이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체제를 비교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현황과 북한의 지금 현실을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평이하면서도 온건한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내용 뿐만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 소식을 많이 알리려는 그런 노력도 함께 병행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건강 이상설로 국제적으로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주에 드디어 공개석상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 최 기자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며칠 만에 다시 등장한 겁니까?
네, 40일 만에 등장한 겁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달 3일이죠. 그 모란봉 악당 관람 이후 40일간 공개석상에서 종족을 감춰서 여러 가지 뭐 건강 이상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뭐 다리가 아프다, 뭐 정치적 무슨 변란이 생겼다, 뭐 수술을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는데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양에 주택기구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만에 다시 공개석상에 등장한 겁니다.
네. 자, 이제 특이한 것이 지팡이를 짚고 등장을 했는데 뭐 과거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몸이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어야 될 정도면 북한이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인데
네네.
그것을 이제 사진으로 보여줬고 그런데 그걸 보여준 것도 궁금하고 왜 그랬는지 또 과연 어떻게 아팠는지 수술을 받은 겁니까?
사실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라면 대통령이 뭐 수술을 받으면 대변인이 앞에 나서서 어떤 병 때문에 수술을 받았고
네,
어디에서
네.
치료를 받았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만
그렇죠.
북한은 워낙 이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정확히 뭐 수술을 받은 건지 또 어떤 증상이 있는 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TV 화면에서 보셨듯이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또 네. 다리를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그러나 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왼쪽 무릎 연골과 복숭아뼈 이렇게 두 곳의 수술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김정은이 잠행 기간에 수술을 받은 뒤에 회복 과정에 들어섰지만 완쾌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팡이를 짚고 다시 나타났다는 설명인데요. 이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뭔지를 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연골과 복숭아뼈 등 이 두 수술을 받은 뒤에는 일반적으로 이 완전히 회복돼서 정상적으로 걸으려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네.
이런 수술은 대개 통풍성 관절염이나 외상에 의한 골절 등 다양한 증상 때문에 수술을 받는다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을 놓고도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추측도 있고 그런데 또 일설에는 일부러 북한에서 지팡이 짚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과거에 그 지팡이 짚고 나와서 국민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그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흉내를 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뭐 지금 궁금한 사항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발표를 안 하니까.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밖에도 앞서와 비교해서 좀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뭐 한두 가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그 전에 40일 전에 그와 비교해 보면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그 뭐 체중과 신장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 서방에서는 대개 한 키가 170cm에 체중이 120kg 정도 나가는 좀 비만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한 적어도 한 4, 5kg는 빠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전보다는 좀 살이 빠진 것 같고요. 또 얼굴에는 좀 붓기가 있었습니다. 좀 뭐를 하고 난 것처럼 좀 얼굴이 부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네.
그것이 뭐 수술을 받아서 그런 건지 무슨 다른 무슨 어떤 사고의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러면 40일 동안 과연 어디에 가 있었느냐 하는 것도 네.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과연 뭐 어디에서 지냈을까요?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요양을 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높습니다. 앞서 그 한민고, 한국 국방장관 등 일부 당국자들은 김 제1위원장이 평양 북부 지역에 머물면서 정상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언급들을 추적해 보면 평양 북부에 있는 잠오산 특각이나 또 강동군에 있는 강동별장 등 전용별장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최고 지도자의 별장이 전국에 한 80곳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 김정은의 그 행방은 그야말로 그 세계적인 관심사였는데 미국 정부는 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상당히 그 담담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서방의 그 일부 영국 언론 등에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등장한 사진이 조작된 게 아닌가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그 공개된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젠사키 국무부 대변인이 14일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정은 재등장과 관련된 소식과 사진을 봤으며 현재로서는 그 진위 여부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진짜로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아무런 설명 없이 40일간 종적을 감췄다. 증발을 해버렸다 갑자기. 그런데 네. 아무런 설명도 없다. 이것이 보통 그 언론 자유가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인데요.
그렇죠.
자, 이번 사건이 주는 그 시사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 투명성이 없는 북한 체제의 폐쇄성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 그러니까 인민이고 국민이 뽑은 지도자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이면서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 북한은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이 헌법으로는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절대적인 수령 중심의 봉건 독재 체제라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는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외국 유학파 출신으로 뭔가 북한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집권 초반만 해도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지도자의 신상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는 여전히 인민 중심, 인민을 존중한다기보다는 수령의 일방적 지도에 의해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방증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높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참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15일에도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이날 자체적으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서 유엔에 돌리고 또 설명회도 가졌는데, 자 이번에는 김영근 기자가 좀 대답을 해줬으면 하는데요.
예.
그동안에 북한 인권 문제를 오래 다뤄왔는데, 자 북한이 인권 결의안을 만든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의 체제 구조, 체제 존속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주민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감시를 통해서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유엔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 즉 표현이라든가 다니고 싶은 곳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이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는 게 유엔의 지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엔이 과거 형식적인 결의안 채택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나섰다는데 북한 정권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003년에 그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 또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 표결 없이 합의로, 그것도 사실상 만장일치로 이 결의안이 통과됐고,
네.
작년에는 국제사회의 전례가 없는 그런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돼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올해 발표하게 된 거죠. 그 COI라는 조사위원회는 대개 그 분쟁국가나 내전이 일어난 국가에서 인권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건데,
네.
예, 이런 내전이나 그런 분쟁이 없는 나라의 조사위원회가 설립된 건 사실상 처음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책임자를 국제법정에 회부해야 된다고 강하게 이 조사위원회가 권고를 했고, 실제로 유엔총회에서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으로 체제 존속의 위험이 있고, 네. 나아가서 경제를 대대적으로 살리고 싶어하는 김정은 정권의 이런 인권 압박은 국제사회의 투자 유치를 막는 주요 걸림돌이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그렇게 북한에서 행동을 보여도 핵심은 유엔의 다른 회원국들이 그런 결의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건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대체로 그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북한이 나름대로 어떤 그 자체적으로 인권 결의안을 만들어서 그 돌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뭐 그 한 60명의 그 회원국 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그 뒤로 뭐 아무런 그 국가든 뭐 정부든 단체든 이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이 만든 그 결의안이 별다른 그 내용이 없고 또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이를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뭐 역시 인권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미국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배경, 그리고 핵심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거의 사각지대였습니다. 핵 문제 때문에 가려진 점도 있지만 인권 유린 문제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었고,
네.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심도 사실상 그리 많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 중요한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게 바로 탈북자들인데요. 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탈북자들이 도강을 해서 중국으로 왔고, 이 중에 많은 또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들이 북한의 그 참혹한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을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엔에서 결의안들이 계속 채택이 됐고,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의 의원들과 인권단체들, 또 특히 그 기독교인들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시키자면서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에 세계 최초로 이 북한 인권법이 미국에서 제정되게 된 거죠. 주요 내용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의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민간단체들이 북한 내 인권 또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발전을 신장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미 대통령이 재정을 지원하고 또 폐쇄된 북한 주민들에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 법이 거둔 성과를 무엇으로 꼽을 수 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 북한 인권 문제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졌다 이런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탈북자들의 그 미국 이주, 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네.
참고로 2006년 이래 8년간 모두 171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 뭐 법은 만들어져서 뭐 시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좀 기대에 못 미치거나 미흡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미국에 들어온 난민이 앞서 최 기자가 언급한 대로 171명이다라는 게 성과로 지적했습니다만 반대로
네.
지난 10년 동안 200명도 안 되는 난민이 들어왔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미얀마, 이 버마 난민들은 이 매년 해마다 거의 만 명 이상씩 들어오는
네네.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네.
그럼 왜 이렇게 탈북 난민들이 미국에 적게 들어오냐라고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겠네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탈북 난민의 경우는 언어, 문화,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힘든 정착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미국이 탈북자를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미국에 오는 것을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과 문화가 있는 한국이 있는데 굳이 미국에 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식도 적지 않게 깔려 있다는 게 민간단체들의 분석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좀 미흡한 점은 역시 그 북한의 민주화 탈북 난민을 위해서 이 북한 인권법이 매년 2,400만 달러, 최대 2,400만 달러까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역시 비판 대상이기도 합니다.
네. 뭐 소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들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 곳곳에 한 15개 도시 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탈북 난민 대부분이 그 뿌리를 내리고
네.
또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도 하면서 한 달에 보통 평균 한 2,000달러에서 3,000달러의 그런 임금을 받으면서 잘
그렇습니까?
정착하고 있는 탈북 난민들이 많습니다.
네. 자, 북한 인권법은 그동안 두 차례 연장이 됐는데요. 새로 개정된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지난 2004년 4년 기한으로 발효된 미국의 북한 인권법은 그동안 두 차례 연장이 됐는데요. 개정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임시직이었던 북한 인권 특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 대사급으로 위상을 높였고요. 또 하나는 그 중국에 대해서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전면으로 배치된다며 중국에 대해서 그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라 이런 내용이 반영된 것이 새로운 점입니다.
네, 북한 당국은 미국의 이 북한 인권법이 북한의 붕괴를 노리는 법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네.
세계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자유의 빛을 밝히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의회 사람들이나 미 정부 민간단체들 모두 한 목소리로 표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voice for voiceless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고 마음껏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목소리를 높이자. 이런 게 북한 인권법의 기본적인 취지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대신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게 인권법 제정의 기본 목적이란 겁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위기에 침묵하는 건 북한 정권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이 근국정신에 포함될 정도로 아주 중요시 여기는 미국이 앞장서서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 10주년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뉴스 포커스. 짧은 뉴스를 통해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사안들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한반도와 세계가 보입니다.
오륜의 김대리 선수를 비롯해서 세계 선수권 대회나 슬기와 재능을 남김없이 떨쳤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들이 다 세계적인 체조 동작들을 내놓은 우리나라 선수들과 그들을 키운 옷이나 동작이
네,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북한 방송의 한 대목입니다. 지난 14일은 북한의 방송절이었습니다. 자, 최 기자, 북한이 최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가상 스튜디오를 선보였다는데 이게 뭡니까?
네, 저도 상당히 그 흥미롭게 봤는데요. 북한은 최근 방송절을 앞두고 초보적인 형태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가상 스튜디오 진행을 시도하는 등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물론 한국이나 미국에 비교하면 상당히 초보적이긴 한데요. 그러나 그 과거의 그 북한 방송을 보면 상당히 그 새로운 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비롯한 언론은 이 국가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 일종의 나침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북한의 방송 언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방송, 언론은 모두 정권의 나팔수, 선전선동의 기계 역할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은 정권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감시하고 또 잘못할 경우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서 바로잡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 언론이 이런 역할을 하기보다는 정권이 시키고 또 쓰라고 하는 것만, 방송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그런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고 이 시간 마무리를 하죠. 북한에 살던 탈북자들이 서울에 와서 여러 가지 그 충격을 받는 것 중에 자, 그 중 하나가 대통령까지 맘대로 비판을 하는 그런 언론 이것인데 이 북한 그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이거를 접하고 느끼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상당한 그 충격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서 막 서울에 온 탈북자들은 그 한국의 대통령을 자신들의 그 수령 최고 지도자라고 이제 그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한국의 뭐 언론은 물론이고요. 신문 방송 이런 데서 최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그 실명으로 비판을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야 뭐 김정일 위원장이나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판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상당한 충격을 받고 또 한국의 그 언론 자유를 실감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배경에 대해서는 한마디만 덧붙이면 네. 결국 북한의 공포 정치 그리고 인민의 존엄이나 개인의 의사보다 삶의 목적이 수령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혁명적 세계관 때문에 인권 개선이나 하고 싶은 말을 방송인들이 못하고 또 개혁으로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또 지적하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뜻을 밝혔다는 소식,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40일 만에 공개석상에 다시 등장한 내용, 그리고 미국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지 10주년을 맞았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김영권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